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어제까지 보았던 1장 13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요한에게 세례받으시고 또 광야로 나가셨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24절부터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실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사역하시고 또 어떤 선포들을 하셨는지 전반적인 내용이 이 2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24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시점을 가만히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받고 광야로 가셨던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요한이 잡힌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이죠.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 요한이 잡히기 이전에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내용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요한이 잡히기 이전에 사역하셨던 내용들을 생략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요한복음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이 예수님 공생애 사역 중에 전반부에 해당하는 아주 앞부분에 있었던 그런 사역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이후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복음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정 부분들을 이제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본문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4절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선포하죠.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찌 보면 좀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출처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그 예수님 멋대로 하신 게 아니라 또 구약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선포하신 복음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죠. 그러나 모세는 율법을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전달받아서 전달해준 사람이죠. 그래서 율법의 출처는 어디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율법을 모세가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줬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그것을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좀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선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15절에서 기록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이 15절 전체가 다 하나님의 복음인 거예요. 15절 앞부분에 보면 시점과 관련된 상황과 관련된 선포가 나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찼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은혜 받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또 심판의 때도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될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때가 가까이 온 것을 다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다는 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뜻인데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은 매우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뭐 신약시대를 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익숙하게 듣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과연 듣고 살았느냐? 거의 못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선포하실 때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 예언하시고 약속해 주실 때에 하나님 나라를 주마 이렇게 약속하신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다니엘도 누구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마 천국을 주마 영생을 주마 이렇게 약속하신 걸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여 놓고 보면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 선포는 복음에 대한 선포는 좀 독특하죠. 분명히 이게 구약의 성취이기는 하지만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성취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하고 구약에서 약속하고 구약에서 선포했던 하나님이 예전에 때가 차기 이전에 약속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훨씬 더 큰 성취를 주님께서 지금 주시겠다.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이게 독특한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례요한이 선포했던 것과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세례요한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제 때가 찼죠. 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죠. 그래서 뭐라고 세례요한이 선포하냐면 도끼가 나무뿔에 놓였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다 찍어서 불구덩이 속에다 다 집어넣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심판에 대한 선포입니다. 사실요, 구약에 나왔던 선지자들의 선포도 대부분은 심판에 대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심판에 대한, 죄를 지었으니까요. 사실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래서 선포하실 때에 때가 찼다. 이거를 심판받을 때가 찼다. 너희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될 때가 찼다. 이제 너희들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야 된다. 불심판을 받아야 되고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선포하셔도 돼요. 그것도 예수님이 나중에 그런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초점이 아니고 주님께서 지금 심판, 죄악, 지옥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특징을 가만히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구약에서 선포하고 약속했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베풀고자 하신다. 크고 놀라운 구원의 때가 지금 이르렀다. 지금은 큰 은혜를 받을 만한 때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15절 끝에 가면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게 아마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율법을 갖고 있었지만 율법대로 살지 않고 죄를 범했던 거 그거 회개하라 이렇게 들었겠죠. 우리처럼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율법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죄를 짓고 살았잖아요. 그런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그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게 다 기본적인 의미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 하신 말씀들을 보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율법을 안 지킨 것을 회개하라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선포나 행하셨던 사역들을 가만히 놓고 보시면 사실 우리들이 회개하고 싶어도 뭘 회개해야 될지를 모르는 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교육이 무엇인지를 이제 여지껏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과는 견줄 수 없는 높은 수준으로 알려주세요.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비추어서 내가 합당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 이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무엇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것인지를 예수님이 이전보다 훨씬 더 명명백백하게 다 알려주실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일단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복음을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회개하는 것과 똑같은 뜻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이 곧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방편이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완성되어져서 다 폐해지는 것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 복음을 믿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우리가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 이런 복음을 믿으라고 이제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이 내용, 하나님의 복음은 세례요한이나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것들과 본질적으로는 동일하지만 그러나 많은 면에서 다른 특징들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4절, 15절이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안에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가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마가복음 주제입니다. 또 회개하는 것, 이것도 마가복음의 주제입니다. 믿음 갖는 것, 복음, 이런 것들이 다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주제예요. 그래서 14절, 15절에서 어찌 보면 예수님 사역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전체적인 주제를 이렇게 마치 팻말을 딱 박아놓듯이, 명암을 딱 박아놓듯이, 문패를 박아놓듯이 맨 앞에다 딱 박아놓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읽고 설교를 할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인데 종종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거나 아니면 또 관심이 있어서 신학책을 읽거나 이런 분들은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하나님 나라 이렇게 나오면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아 리델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야기했던 하나님 나라 그걸 먼저 떠올려요. 아니면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믿음 이러면 회개 이러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회개는 무엇인가? 그 당시 헬라 사회에서 갖고 있었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가? 이런 걸 자꾸 생각해요. 물론 그게 100%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유익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 예수님 선포하셨잖아요. 회개 믿음을 선포하셨잖아요. 이제부터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들,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행하시는 모든 말씀 선포들, 이런 것들 안에 하나님 나라의 뜻도 들어있고 회개의 뜻도 들어있고 믿음의 뜻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구절 읽어놓고 너무 깊이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을 하다 보면 자꾸 이상한 데로 가거든요.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도대체 회개한다는 게 뭘까?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제 나올 겁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들이 복음인 거예요. 그 당시 헬라 사회에서 어떻게 생각했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헤르만 리델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주장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부터 나올 것이니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궁금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부터 여지껏은 나오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지껏 했던 회개와는 다른 좀 더 본질적인 회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자 조금 더 알아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사역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린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 안 합니다. 본문 읽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시다. 사실 그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죠. 회개하라고 했잖아요. 여하튼 일단 회개하자고. 회개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고 세례도 받으시고 광야도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들으면 주님 저는 어떻게 해서든 주님이 선포하시는 복음을 받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여지껏은 세상 바라보고 살았지만 이제 때가 찼으니까 하나님이 제일 큰 은혜를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선포를 듣고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예배드리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다음 주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할 터인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기도하고 소망하고 살아갈 때에 주님 제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나라 누리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제가 회개하는 심령, 믿음 가지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심령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죄인들이나 받아 마땅한 세례를 받으시고 험악한 광야에 나가셔서 사역을 준비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선포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회개하라고 명령하시고 또 복음을 믿으라고 권면하신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나라와 회개와 믿음을 받는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사오니 날마다 이 은혜를 묵상하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깊이 은혜의 세계에 침잠해 들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에 합당하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